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아 알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다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함께 깨우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 하나만으로 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피커 하나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좌우측 스피커를 다 사용해서 음악을 듣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 스피커로만 음악을 듣게 되면 소리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체적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쪽 스피커로 다 들어도 모노로 듣느냐 스테레오 듣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지요. 양쪽 스피커로 스테레오로 들으면 음악이 주는 감동이 매우 크고 입체적으로 그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이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 하나의 복음서만 번역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글이 없는 부족 안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 언어를 배우고 글자가 없는 부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그리하여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같은 하나의 복음서만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이 하나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장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쪽복음이나 혹은 구약이나 신약 어느 한편의 복음만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앞에 압도당하게 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체계와 구조가 깨어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66권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면 복음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 중에 구약이나 신약 어느 하나만으로 복음을 이해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복음서, 내가 잘 읽어내는 역사서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영적인 생명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이 총 천연세계 자연을 만끽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하고 가깝게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때로는 신호등도 잘 유익해 봐야 어떻게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짐작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아는 사람은 마치 총천색을 보면서도 특정색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단순히 신약을 통해서나 혹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이런 구호나 표로만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하신 이 복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우리를 조련시켜서 마침내 진정한 약속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되었죠.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면이라는 말은 본래는 없는 말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이자 복음의 중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그 내용이 빠져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복음은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 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 다음에 속옷을 요구하면 거두까지 다 벗어주는 그래서 훌륭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강의밖에 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무와 강요와 속박이 되고 말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 예수 믿어 천당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우리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인성 안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습니다. 우리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행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더 쌓을 만한 그런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내부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엑스트라노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는 낯선 의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빨리 설명하고 빨리 예수 믿어서 결신시키죠. 빨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 이 약속을 받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최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이 단 한 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신문 기사에 마치 헤드라인 기사와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나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서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매우 신학적으로 이 함축된 언어, 응축된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과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신구약을 포괄하는 매우 넓고 광범한 조망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될 것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자리가 인성을 입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성을 입고 범죄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 곧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분이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를 택했습니다. 이후로 유다 지파가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두에 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런 사실은 사사기 1장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는 룻기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룻기는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에서만 봐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성경은 단지 그냥 구약의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은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소위 다윗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과 구원자로 세우셔서 죄로 인해서 대적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신 것이고 바로 이 약속이 다윗 언약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적 차원에서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위가 아홉 번이나 바뀌었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위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그리하여 여호야긴이 비록 사로잡혀가긴 했지만 에윌 무로닥 발라단이 여호야긴을 복권시켜주는 이 사건으로 열왕기야 마지막이 끝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유다가 망해버려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과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약속을 따라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매우 함축적인 언어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나 혹은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를 발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하면 그는 바로 메시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0장 30절, 21장 9절, 누가복음 1장 27절, 32절, 사도행전 2장 30절, 13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 등등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라는 이 말은 장차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십시다. 여기 성결의 용어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육신으로는 말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육신을 따라서라는 말이고 성결의 영어로는 이란 말은 성결의 영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언뜻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육신으로는 혹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뭐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도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결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을 영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바리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구성 요소가 인간과 똑같은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성과 신성의 측면으로 말하려고 육신을 따라서는 혹은 성결형을 따라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혹은 성령을 따라라는 이 말을 육신과 성령의 대칭 구조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로마서에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나 7장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과 성령이 대조되고 있고 특별히 8장으로 가면 육신을 따라라는 진술과 성령을 따라라는 진술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어떤 말일까요?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절 4절에서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이 말은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대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육신으로는 혹은 육신을 따라라는 이 말과 또 성결의 영으로는 혹은 성결의 영을 따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육신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라는 말로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관련지어서 이해됩니다. 자,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무엇과 관련지어서 이해될까요? 부활과 승천과 관련지어서 이해되는 것을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란 이 말과 성결의 영으로는 이란 이 말은 인성과 신성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의 국면, 존재의 단계로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이 말씀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사의 기간인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 다음에 죽으시는 그 과정, 비하의 상태, 비하의 신분을 묘사합니다. 반면에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의 기간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을 묘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아들로 오시되 사람의 아들로 나신 이 성육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고,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이 말은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상태로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이 되신 때에도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매우 연약했습니다. 죄와는 물론 관계가 없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연약에 쌓여 계였습니다. 연약에 휩싸여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덧없음, 연약함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을 가진 피조물로서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인성으로 볼 때 그분이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약함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육신을 입었을 때 신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닌 것처럼 영광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해서 육신을 벗어버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 저편에 계시죠. 신성으로는 온 세계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성결의 영을 따라라는 이 말을 인성과 신성의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의 두 국면, 비하의 상태, 성규의 상태,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에 휘집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간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화시켰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성찰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누가가 두 가지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과 속편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천상에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뚜렷한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을 일으켜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 호수공원에 십수년, 아니 30년 전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호수공원 한 번 안 가보신 분 거의 없죠, 이 중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앉아있던 그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사실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냥 심히 놀랍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적과 기사만 스토리로 기억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그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는 설교는 되게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두 배나 더 많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이제는 영화롭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상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영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뭘 염두에 두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이런 말씀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이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신 국면을 나타내고 성결의 용으로는 이란 이 말은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국면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지상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여 천상에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인해서 행하시는 그 천상 사역을 염두에 두고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용으로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들어가신 상태는 신령한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몸을 입고 계셨지만 연약에 쌓여 있었던 그런 육적인 상태가 아니었죠. 더 이상 죽음이 침해할 수 없는, 더 이상 쇠하거나 썩어지거나 더러워질 수 없는 영원한 성격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간에 어떤 연결점은 없는가? 단지 두 국면, 두 측면만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말씀 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나누지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지 단지 두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을 엮어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역성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사 영원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의 혈통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셔서 영원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반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유독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더 주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서신서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이름을 바울은 딱 네 번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장 6절, 9장 11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 8절의 내용이 본문 1장 3절의 구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8절을 살펴보면 3절부터 4절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윗의 씨와 예수께서의 부활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부활을 다윗의 시와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변증하면서 왜 다윗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시편 때문이에요. 다윗 그 인물이 중요하다기보다 여기서는 다윗이 언급했던 시편이 중요한데 다윗이 시편 16편을 썼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이 썩지 않습니까? 다윗의 죽음을 보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시오. 다윗의 무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무덤을 증거로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쓴 시편 16편은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시편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뭐라 그래요?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에서 예언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할 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암송하고 노래하는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서 시편 16편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자손의 씨의 부활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부르시고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한 면으로 보면 천상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처럼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이름에서 다윗의 시와 부활을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이해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바울이 설교했던 설교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부활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특별히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초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생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경영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라고 할 때 그 원리를 거스르고 인생들이 괴계를 꾸민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꺾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울은 뭘 말하고자 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부활을 통해서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등극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국면이 우리에게 언급되면서 그 이전에도 그분은 육신을 입었지만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육신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갔지만 그는 육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과 육신에 대조되는 국면을 가리킨다기보다 비하의 상태와 승귀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육신을 따라 그 다음에 성결행을 따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과 부활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서술어로 끝이 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뜻이에요. 뭐 신이라 이런 서술어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다. 아주 짤막하고 함축적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앞서 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이 말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복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분의 아들 되심이 더 분명하게 이미 원래 있던 상태, 그분이 본래 영원 전부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보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야 천상에서 죽은 자를 여전히 일으키는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호칭 하나로 언급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풀네임이 다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잘 보세요. 어떤 때는 예수라고만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냥 아무 때나 지루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뭔가 나타내려고 호칭을 매우 주의 있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웠잖아요. 따로 세운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은 통치하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바로 그런 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죠.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분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이후에 우리의 주,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지루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복받고 뭐 이래야 뭐가 이렇게 좀 들릴 것 같은데 뭐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 참 어렵고 참 지루하다. 그럴 분이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해 없는 그분의 사역은 무슨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복음이 되죠?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티켓팅 하나 그냥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났으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삶이 왜 방탕합니까? 왜 그렇게 방자합니까? 왜 외신인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세인들로부터 듣습니까? 괄괄하고 아주 거침없이 어떤 말들을 잘하는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배운 사람의 인품도 못 따라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방편과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큰 착각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날 1장 5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인정하지만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주임으로 믿으면 그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연 참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특별히 요즘에 공공신학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면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신학이라는 이 방편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사사화되지 않고 공적 영역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사실은 복음을 알면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권세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육신을 따라서는 성결령을 따라서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올바로 이해해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영약에 쌓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아들 되심을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참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참으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 가운데 확연한 계시로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풀어 증거했지만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고하여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이신지, 왜 그분만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천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서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방식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선물은 그분 가운데에서만 주어지고 베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고상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